기도.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보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기도에 관한 교리들을 예비하고 편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기도의 공과를 배우도록 많은 환경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수차례 가진 후에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데 필요한 힘은 여기서 내가 말씀 전하는 데 필요한 힘보다 더 큽니다. 많은 때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한 기도를 가진 후에 전한 말씀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한 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곧 자신이 먼저 고통을 받아보고 먼저 대가를 지불하며 체험을 가진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헌신. 또 우리는 헌신을 예로 보겠습니다. 완전한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사실이고 사람들도 이에 대해 강론하지만 그 문자만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사전을 읽고 사전 안의 글자도 알지만 그 단어가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과 일과 재산과 사업과 사랑하는 자 등을 그리스도와 비교하실 때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택할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대가를 따질 것입니까?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를 배웠으나 체험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 많을까 두렵습니다. 진리가 먼저 사역자 안에 조성되어야 함. 여러분에게 조성되지 않은 진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당신에게 실제화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은 순종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모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데에는 첩경이 없습니다. 씨의 어떠함에 따라 자라나온 식물도 어떠합니다. 사역하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사역을 받는 사람이 어떠합니다. 당신이 가벼운 사람이라면 당신이 맺은 열매도 자연히 가벼울 것입니다. 당신이 온당하고 무게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맺은 열매도 필히 온당하고 무게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어떠한 열매가 맺힙니다. 나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승천하는 등의 교리를 전하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그것들로 짜여지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바보자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서 생명에 대한 필요성과 갈급함을 산출할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지만 또 한 면으로는 사역자의 어떠함과도 관계됩니다. 하나님 면은 잠시 덮어두고 사역자 면을 말한다면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는 말에 있지 않고 그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보한 사람과 진보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진보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낙오됨을 느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도 순종치 않는 사람은 자신의 불순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속됨을 보게 됩니다.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갈급함을 산출해낼 수 없습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성품은 가장 모방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성품을 성결 앞에 둘 때 그 성품은 자연적으로 성결에 기울게 되고 순종 앞에 둘 때에도 자연적으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앞서 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한 무리의 이기는 자들의 생명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고난을 받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트로 끌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물속으로 내려간 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한무리의 개척자들로서 흑암 중에서 먼저 길을 열어주고 사망의 일에서 앞장서서 들어가야만 다른 사람들을 통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믿는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이들은 누가 찾아낸 그 길을 알려줄 때 다만 순종하고 제시된 진리를 그들의 존재 안에 짜여지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발로는 진흙을 밟고 죽음의 굳게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깨에 메어야만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이기는 자들의 무리를 얻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매번 십자가가 당신에게 임하거나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실 때 당신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도피합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이기는 자들의 선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들을 선발하고 이기는 자들과 실패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민수기에서는 20세가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사들로 정하셨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함으로 하나님은 그들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전체가 싸워야 하나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오직 300명을 택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싸울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달려야 할 길을 달리는가는 알지만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들이 되는가? 기드온. 첫째, 자신의 미약함을 암, 자신을 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는 아주 쉽지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보다 월등한 사람에게 겸손하기는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신을 미약한 자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아버지 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아비 집이 가난하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내 아비 집이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얼굴의 빛을 보았으나 나 자신은 자신에게 빛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에 있는 빛을 보는 자는 다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여전히 자신을 개처럼 보았습니다. 이기는 자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기는 자의 실제만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둘째, 하늘의 이상을 봄, 주님을 봄. 이상을 보지 않은 사람은 나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여도 반드시 목적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반드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을 때 사역하는 발걸음이 온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을 보고 거스르지 않음. 재물을 드림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함. 미약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자신이 크거나 작다는 것을 보고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는 것은 둘 다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산 재물을 하나님은 다 열납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부르심을 당신은 들었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하였습니까? 넷째, 우상을 제거함, 밖으로 증거함. 마음속으로 헌신하였다 하더라도 우상을 제거하여 밖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을 주의해야 하고 우리와 왕래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것은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자, 주님을 본 사람만이 주님 외에 모든 것이 우상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비로소 나무는 하나님이 아님을 압니다. 반석 위의 재물은 개인을 위한 것이고 제단 위의 재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걸음을 걸은 후에 성령은 그 사람 위에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기도에서 능력을 구한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이 합당한 상태에 서 있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함께 이기는 자 될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단독적인 행동은 이기는 자가 가져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자들과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다른 이기는 자들과 나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들을 택하는가? 300명. 첫째, 첫 번째 선발. 첫 번째 선발한 결과 2만 2천 명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은 버릴 수 있어도 영광은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할 뿐 아니라 자신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 후 다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밭을 얼마나 갈고 양을 얼마나 쳤는지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영광을 나누실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도태될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반드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가장 큰 고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무릇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도태됩니다. 승리는 사람이 많은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달렸습니다. 둘째, 두 번째 선발. 이번의 선발은 물 마시는 작은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일이 자주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당시 유대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길을 갈 때 짐을 등에 지고 갔었습니다. 길에서 물을 마시는 방법은 짐을 내려놓고 입을 갖다 대어 마시는 것과 길을 빨리 가고 약탈자를 피하기 위하여 짐을 내려놓지 않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마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 명 중에 입을 물에 갖다 대고 마신 자는 9,700이고 손으로 움켜 대고 마신 자는 300명이었습니다. 입을 물에 대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입니다. 손으로 움켜 대고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방자히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의 처리를 거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십자가의 처리를 받기 원하는 자만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택하시는데 세 가지 조건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기는 자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이기는 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승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의 하나. 하나님이 기도원 300명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독적인 승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도원과 그 300명은 행동이 일치되고 일하는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육체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의 하나이고 몸 안의 생활입니다. 신약의 기록은 일들과 관계되지 않고 모임과 관계됩니다. 결과 300명이 싸움으로 전체가 다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300명이 일을 하였지만 전체 사람들이 수확하였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였지만 전체가 부흥되었습니다. 강바닥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원망을 들었듯이 이기는 자들은 사람의 원망을 들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밖에 미디안을 패배시켜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미디안도 패배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피곤하나 따라갔습니다. 일곱 번째, 이기는 자들의 기도. 권위의 기도, 권위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용하여 권위 있는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간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권위의 대표입니다. 권위의 명령이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기는 자는 반드시 충성되어야 하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거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용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로 하나님에게 패배당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배당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사탄을 패배시켜 사탄 앞에서 승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강구하는 기도와 명령하는 기도 두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11절은 너희가 내게 분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분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명령의 기도입니다. 명령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네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위치를 얻게 했습니다. 그분의 승천은 우리로 하늘에 앉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뛰어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권세를 초월하듯 우리도 모든 정사와 권세를 초월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의 위치가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2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장은 우리가 하늘에서 행하는 일이 하늘에 앉아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위로 명령을 내리는 기도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기도이고 명령하는 기도는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위를 향하는 간구의 기도이고 에베소서 6장은 아래로 향하는 명령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 명령을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아멘의 헬라어는 그렇게 될지라입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사탄은 모든 싸움의 시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위치, 승리의 위치를 잃게 합니다. 싸움은 위치를 탈취하는 것이고 승리는 위치를 점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위치에 앉아 있을 때 권위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그러므로는 23절도 기도를 언급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2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산더러 뭐뭐 하며 라고 말하고 산에게 분부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권위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일, 산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데서 나옵니다. 오직 이런 믿음으로야만이 산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명한 일을 명령하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기도와 이기는 자와의 관계.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자 주이시고 보좌 아래 복종하는 자는 원수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권세자들과 왕노릇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권위를 사용하여 기도하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보좌 앞으로 돌아가 그곳의 권위를 사용하여 어떤 형제를 당신에게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보좌의 권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영국의 어떤 형제들은 약 10년 전에 보좌의 권위를 사용하여 정치의 변동을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은 열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은 열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음부와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하는 자와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유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용할 때에도 만유를 우리 발밑에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은 기도에 대해 말합니다. 19절의 하늘에와 땅에서는 우리에게 18절의 기도가 명령하는 기도임을 말해줍니다. 이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묻고 해방하시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묻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하는 기도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묶음. 집회 중에 부당한 활동을 하는 형제 자매들을 묶고 사역을 방해하는 세상 사람을 묶고 악의 영들과 귀신들과 사탄과 그의 모든 행위를 묶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노릇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건이 일어나고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는 다 우리가 왕노릇하고 권세를 잡을 때입니다. 둘째, 해방. 우리도 사람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위축된 형제와 마땅히 나와서 사역할 형제들을 해방하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사람의 돈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들로서 이 땅 위에서 치유의 복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하여금 땅에 와서 다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말세에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오늘 읽은 두 단락의 성경 말씀은 서로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연관됩니다. 하나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하나는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 여자, 후손이 있고 계시록 12장에도 뱀, 여자, 산의 아이가 있습니다. 뱀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 창세기 3장은 사람이 타락한 후 사탄과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속이 어떠한가를 말합니다. 배로 다니고는 사탄이 땅에서만 역사하고 우주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말합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는 사탄이 흙에서 나온 인류를 양식으로 먹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사탄의 양식, 백성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여자는 모든 산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모든 산자, 곧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자들을 대표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머리는 능력의 주요 부분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모든 주요 능력을 다 상하게 하셨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뱀은 떠나가 버렸지만 그리스도의 배후에 가서 역사하였습니다. 이는 믿는 이들 위해 행하는 뱀의 일, 배후의 일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단체적인 그리스도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다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성품이 없습니다. 믿는 이들 안에 다시 난 새 사람에게도 아담의 성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혈기가 없듯이 새 사람도 혈기나 새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소망은 다 여자의 후손에게 있었습니다. 사탄도 이 여자의 후손을 주의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헤롯을 시켜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괴롭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뱀을 처리함. 계시록 4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1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12장부터 14장은 본문이 아니라 삽입한 말로서 앞에서 말한 것을 설명합니다. 12장은 2장, 3장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과 3장은 7번씩이나 이기는 자를 말하고 12장은 그들이 저를 이겼으니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2장, 3장은 교회가 대체적으로 실패할 때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이 될 한 무리를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12장은 이기는 자들이 어떠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를 말합니다. 2장 27절은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12장 5절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가 곧 그 산의 아이라고 말합니다. 산의 아이는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산의 아이는 단체적인 것으로서 곧 10절, 11절의 형제들입니다. 여기에서의 옛뱀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기록을 회상하도록 고의로 언급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땅 위의 예루살렘뿐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주님은 우리 맏형님이시고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임을 알려줍니다. 해와 달과 12별은 요셉이 꾼 꿈과 일치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여자는 21장 22장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은 신구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내아이를 낳기 전에 여자는 교회를 대표하고 사내아이를 낳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사내아이를 낳기 전에는 여자의 하늘에 속한 상태, 해, 달, 별을 말하고 사내아이를 낳은 후에는 여자의 땅에 있는 상태, 광야로 도망감을 말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여자가 뱀의 피해를 받은 것처럼 대적의 핍박을 극도로 받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신을 위하여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싸울 한 무리의 이기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이기는 자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고 왕국 안에서 그들의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들리울 때 사탄을 아래로 쫓아내고 하늘에 있는 뱀의 위치를 다시 빼앗을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있을 때 사탄은 물러나게 되고 그들이 하늘에 오를 때 사탄은 떨어뜨림을 당할 것입니다. 승리는 곧 위치를 다시 빼앗는 것입니다. 산의 아이는 어미를 대신하여 싸우고 이기는 자들은 교회를 대신하여 싸워 이깁니다. 말세의 하나님은 하늘의 전쟁을 마치기 위하여 이기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들의 의해 하늘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늘에서 뱀은 다시 위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사탄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의 병기, 그들이 원수를 이긴 것은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것이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혈계에 속한 생명을 부어내므로 사탄이 우리 몸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탄의 음식은 흙입니다. 이것은 그가 혈계에 속한 생명 안에서 역사함을 뜻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사탄의 공격을 처리합니다.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이 피의 보혈에 있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보호를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고 죽음을 표명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사탄의 참소에 답변합니다. 둘째, 증거하는 말로 말미암는다. 교회 안에서 사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간증을 뒤집어 엎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등대이고 등대는 곧 간증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뒤집어 엎는 것은 곧 간증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증거는 사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을 때 하신 세 마디는 사탄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향해 증거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약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에게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사용하십시오. 피는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생명을 사랑치 않는 것이다. 몸과 생명을 드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생명을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말미암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정한 운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용은 곧 태어날 산의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은 먼저 첫 번째 들림받도록 우리를 산의 아이가 되게 관건합니다. 첫 번째로 들림받는 이것은 축복일 뿐 아니라 책임입니다. 용이 마음속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다 용의 핍박, 대환란을 받게 됩니다. 용이 마음속에서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용의 머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해를 주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그를 패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직접 패배시키지 않으시고 이기는 자들로 하여금 그를 패배시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의 대열에 있기 바랍니다. 상해에서 워치 반니가 전하고 위트니스리가 기록함.